너의 헛된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기쁘게 살라. 그것이 고된 인생에서 너의 상급이니라. 전도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서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우리 뇌리에서 새겨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책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어리석게 들리지만은 전도서처럼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다 헛되다고 하고 부와 장수도 헛되다고 하고 권세와 즐거움도 헛되다고 하고 심지어는 수고하는 그 모든 것도 헛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대단히 유익하고 귀하다고 믿고 평생 노력하고 희생해서 이룬 그 모든 것들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된 그 모든 것들을 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세상에서 논문과 책을 많이 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기분 나쁜 책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이들에게 주는 불쾌한 충고와 경고로 전도서를 마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세 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쉽게 옮기면은 이제는 헛된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의 본분이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너희의 모든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모든 의무 하나만 딱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대단히 기분 나쁜 말씀입니다. 신약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그리스도만큼이나 너희도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죽는 곳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만큼이나 세상에서 뭔가 잃었다고 하는 자들, 세상의 관원과 변사와 지혜자들과 부자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가장 큰 메시지는 인간이 이루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배제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이라면 우리는 지상의 삶을 냉소적으로 비관주의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지상에서는 아무런 즐거움도 누릴 생각을 하지 말고 나중에 들어갈 천국만을 소망하며 재미없게 살아야 하는가? 일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지상에 사는 삶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삶밖에는 없다고. 그러나 그 삶을 잘 살면은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정말 복된 삶을 산다 하는 그 얘기를 믿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칭찬하노라 라고 전도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NLT 성경은 낙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다고 전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사단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허무함, 이것을 통렬하게 지적하지만은 그렇다고 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선물들 이거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즐기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보면서 전면에 크게 드러나는 분명한 멜로디도 보아야 하지만은 그 뒤에서 선명하게 연주되는 대위 선율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위법, 대위 선율이라고 하는 건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선율, 이것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작곡 기법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멜로디도 보지만은 뒤에 대위 선율도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전도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위 선율 가운데 하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9장 7절서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묵상함으로써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힘든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이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지극히 단순합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가서 하는 거 어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서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기쁨으로 떡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먹고 마시는데 슬퍼하거나 우울하게 먹고 마시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라고. 왜 기쁘게 먹고 마시라고 하는가?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니라.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니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이미 너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기뻐서 뛰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삶의 지극히 일상적인 활동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6시 반 뉴스를 보는데 당뇨병 약 광고가 나옵니다. 어떤 약 광고가 나오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용이 뭐냐? 그 약을 먹은 통통한 남자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이 컴퓨터를 치면서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칩니다. 카피 머신까지 가면서 춤을 추면서 갑니다. 집에 와서 로운 그 모어를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아지도 같이 춤을 추면서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당뇨 약 하나 먹었더니 당 조절이 잘 되기에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는 사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겠습니까? 밥 먹는 거 너무나도 즐거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얘기합니다. 집사람이 도시락을 싸주는데 딴 거 아닙니다. 샐러드에다가 퍼플 고구마 하나 싸줍니다. 근데 그거를 먹으면 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싸준 이 고구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을 때마다 감탄한다. 왜?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모든 걸 먹으면서 너무나도 단순한 건데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은 기쁘고 즐겁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8절에서 주님은 명하십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나가서 다닐 때에도 흰 의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머리를 흐트리고 다니지 말고 집에 초상이 난 사람처럼 슬픈 사람처럼 우울하게 옷과 머리를 하고 다니지 말고 축제에 가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다니라. 옛날의 흰옷은 좋은 옷이었고 비싼 옷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개선한 장군이 입었습니다. 노예가 해방됐을 때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제사장이 입었습니다. 축제에서 입었습니다. 너희 축제에 갈 때처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은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다니는 삶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합니다. 이 말씀 여러 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먼저 너의 평생은 헛된 평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 사는 삶 헛된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모든 날은 헛된 날이라고 합니다. 아니 일평생이라고 한번 얘기하시면 될 것을 그거를 꼬집어서 그 일평생의 하루하루가 헛된 날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거 똑바로 알고 살라고. 그러나 세상의 삶이 모두 헛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는 네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분복이기 때문이니라. 너의 몫이기 때문이니라. 여기 지금 7절서부터 9절 말씀을 정리하면은 기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입고 치장하고 기쁘게 아내와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상급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에 주신 상급이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그렇게도 간구하는 세상의 명예, 권세, 부, 즐거움, 이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단장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하는 일 하는 것, 이거 모두 하되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상급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먹고 마시며 만족한 삶을 살고 흰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며 기쁨의 삶을 살고 동반자와 즐거운 삶을 살며 또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10절을 보면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네 앞에 두시는 일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할지니라. 왜?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죽고 나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니라. 살아있는 동안 힘을 다하여 즐겁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너의 헛된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기쁘게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고된 인생에서 너의 상급이기 때문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삶은 바람을 잡으려는 허무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부를 얻어도 더 많은 부를 사모하게 되고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더 높은 권세를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더 많은 지식을 사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다와 같아서 청량 깨끗한 샘의 물이 아니라 소다와 같아서 먹으면 잠시 갈증이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또 갈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말합니다. 지상의 삶은 낙원에서 쫓겨난 삶이고 사단이 임금인 세상의 삶이기에 헛되고 고된 삶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에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기원문에서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 율법사들과 같이 사족을 달지 않으십니다. 그저 기뻐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아무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순종하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늘 반문합니다. 아니 내 마음 중심에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인가? 칼빈주의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내가 누릴 수가 있지. 나한테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살라는 얘기인가? 그런 삶은 위선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 짓 하다가 죽습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기에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외로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과 투지와 노력으로는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비록 제한적이지만은 신령한 이 기쁨의 축복을 누립니다. 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 낙원의 삶 딴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아홉 가지를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세 가지 트리오로 뭐를 말씀하시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희락, 놀라운 큰 기쁨을 가리킵니다. 정의상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당뇨 약 광고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하고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이기를 기뻐하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단장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가정생활을 하고 나가서 일하는 것, 이거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단순한 일이고 지루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왜? 자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천국에서 기업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부 줄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로마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지금 성화를 잘 이뤄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높이시는 것,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한다. 왜? 그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기 때문.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환난이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 받을 영광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충만케 해주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을 받고 난 후에 나오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범죄자들 머리에 별 하나 단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느끼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이름 때문에 능욕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님 때문에 말도 못하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했지만은 고백합니다. 나는 슬픈 것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얘기합니다. 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이거 다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가? 내 결심과 투지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2장 24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사로잡히게 하셨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기쁨으로 완전히 둘러싼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하는 우리 복음성가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록 죄된 세상에 살지만은 일상적인 삶을 포함해서 모든 삶을 천국 시민답게, 정말 천국에 들어온 자들답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춤을 추면서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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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하는 것 깨달은 자들답게 살지도 못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기에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로 귀족 계층인 사두개인들로서 사치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평민인 바리새인들로서 검소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두 부류 모두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식탐이 있는 자라고, 포도주를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이 배우지 못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배회하시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두 부류 모두 꾸짖으셨습니다. 두 부류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서 때를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들은 언제 장례식 놀이를 하고 언제 혼인잔치 놀이를 하는지 잘 아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에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도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임했다고 선포하셨을 때도 기뻐하고 춤추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는 혼인잔치 놀이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고 탄식하고 언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데는 세상에 많은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듯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돌베개를 베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처럼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제3세계로 선교여행을 자주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 가면은 어린 나이들이 축구공이 없어서 물론 잔디밭 없습니다. 먼지가 펄펄 나는 동네 길입니다. 거기서 깡통을 차면서 축구를 하는데 그렇게도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가면은 제3세계 교회들 천막 밑에서 허름한 통기타 그리고 탬버린 하나 들고 찬양을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즐겁게 새벽까지 찬양을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진정 찬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대기업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는데도 서로 형제들이 재산을 놓고 싸움질을 벌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우리는 정말 근심 걱정하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결같이 그 모든 재산을 타락한 데 탕진하고 자살하고 비극으로 끝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이 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을 이뤄가면서 참된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본호겐 되기 전에 저도 체험했던 일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밤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제가 회사를 차린 겁니다. 그래서 리셉션리스트를 고용하고 그리고 회계볼 아가씨를 고용하고 이걸 다 하면서 밤새 합니다. 너무나도 흥미있고 재미있습니다. 기뻐서 합니다. 몸은 다 망가뜨리는데 잠 못 자면서 기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내려오기 두 달 반 전 일입니다. 신학교를 다녔지만은 신학교 졸업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졸업장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독교 2000년 믿음의 선진들의 지혜를 배워야겠기에 신학교를 다녔지만은 졸업장 딸 생각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곳으로 오면서 영주권 문제가 생기고 해서 할 수 없이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졸업장 생각을 안 하고 수업을 예전에 들었기에 F가 8개나 있었습니다. 왜?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공부 열심히 했고 숙제 다 했고 클래스 디스커션 다 했고 했지만은 마지막 term paper 낼 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안 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공부를 9년이나 하고 교수를 10년이나 했기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 페이퍼 내는 데 관심이 없고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판에 영주권이 필요하게 되어서 교수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다. 지금 서서 내도 되겠느냐. 모든 교수들이 물론 와서 마치라고. 그래서 두 달 반 동안 신학교에 올라가서 밀렸던 8개 페이퍼를 썼는데 그때가 제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거 지금 페이퍼를 써야 되는 강박관념, 부담감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제일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5년 반 섬겼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 이제는 이론 갖고 쓰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가지고 잘 쓰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론, 또 페이퍼 하나를 씁니다. 구원론 하고 또 페이퍼를 씁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그 즐거움, 말도 못하는 즐거움입니다. 저희 교회 12년 전에 초대교회 목사로 조그만 교회 와서 섬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고 괴로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전체 90%, 95%는 너무나도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왜? 딴 기존 교회에 갔으면은 한 달도 설교 못해서 쫓겨났을 텐데 우리 교회 와갖고 제가 믿는 성경적인 교회 이루어가고 제가 믿는 온전한 복음 전한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기쁘게 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얘기합니다. 당신처럼 세상에서 즐거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전 찡그리지를 않거든요. 기쁘고 즐겁게 살거든요. 우리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건 우리 빈부의 격차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누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족은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마치 축제에 가는 사람인 양 차려입고 단장하고 가장 기쁜 모습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는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답게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일, 이제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맡기신 소명인 것을 믿기에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일은 어떤 날이었는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주일은 어떤 날이었는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날이었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리도 나중에 죽지만은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 기쁜 날이다. 기쁜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삶 말고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세상에 부 전혀 없어도 됩니다. 세상에 권세, 지혜 전혀 없어도 되고 심지어는 건강조차 없어도 됩니다. 누구나 하는 것을 즐겁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들게 먹고 마시고 시무룩하게 입고 단장하고 재미없게 가족 생활하고 할 수 없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천국 시민답게 참된 희락을 누리면서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말 듣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항상 기뻐하라 명하시면 의지를 들여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산다는 것 분명히 알지만은 동시에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산다는 것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 헛되고 헛된 삶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천국 시민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일, 먹고 마시고 입고 다니고 가족 생활하고 주어진 일 하는 일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겁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